지금 우리가 시편 98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좀 일치합니까? 아니면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은 일치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일치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치하는 가사보다는 일치하지 않는 가사가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작 와츠는 이 시편을 크리스마스 찬송시로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까요? 이 시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여러분, 노래가 옛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습니까? 새 노래는 새로 지은 노래일까요? 새 노래로 신곡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뭔가 부자연스럽죠. 새 노래는 구약 성경 전체에 7번 사용됩니다. 대부분 시편에 사용되고요. 딱한번 이사야서에 사용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 새 노래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편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사야 42편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 말씀을 잠시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2장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 42장입니다. 죄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이죠. 암울한 현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래된 역사 가운데 인간은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만이 증명된 암울한 현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경험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새 일, 놀라운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제 내려 주셔도 되고요. 시편 98편은 이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새 연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연이 1에서 3절인데요. 찬송의 첫 번째 이유를 명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4절에서 8절까지가 2연입니다. 찬송으로 초대하고요. 마지막 9절이 3연인데요. 찬송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먼저 가운데 부분을, 몸통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네, 이 절은 딱두 문장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끊고요.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앞에 5절, 그 뒤에 5절과 6절을 보시면 소리네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묘사하고 있고요. 이어서 7절과 8절은 온 땅,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소리를 내는 도구를 악기라고 하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몇몇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5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역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악기는 가장 유명한 악기입니다. 수금이죠. 다윗도 수금을 잘 탔는데요.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사람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음성을 최고의 악기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이 찬송, 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정말 최고의 악기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나팔이죠. 금관 악기. 마지막으로 호각은 동물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처럼 현악기, 또 금관 악기, 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해하면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합창단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헨델의 메시아 중에 합창, 할렐루야가 있죠. 여러분이 할렐루야가 이렇게 연주될 때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합니까? 영국에서 초연될 때, 이 당시의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가 합창되는 순간 이 장엄함에 너무 놀라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할렐루야가 이렇게 합창이 되면 모든 관객들이 기립해서 듣죠.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3.1교회에서도 몇번 할렐루야가 합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눈치 보시다가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부터 아시는 분들부터 일어나셔서 기립해서 이렇게 할렐루야를 연주한 하나님께 찬양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3.1교회 합창단 성가대와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함께 할렐루야를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이때 온 성도들이 또 기립해서 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지금 시편 기자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자라고 외치면서 우리 모두를 이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 8절에 넘어가면 스케일이 여기서 더 커집니다. 한번 볼까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스케일이 보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바다, 그 다음에 큰 물, 그다음에 산들이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큰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를 친다. 그러니까 큰 물이 손뼉을 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이 뭘 보고 무엇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렇게 썼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서 이 바다의 표면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썼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와 제 아들이 제 아들이 둘인데요. 둘째는 뭐 그냥 눈 감으면 잡니다. 근데 첫째가 저를 닮았어요. 예민합니다. 얘는 아기 때부터 귀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얘를 재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예민해요. 그래서 잠자는 게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면 걱정할 게 많아요. 내년을 계획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저는 더 잠을 자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몹쓸 사람이죠. 불편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플을 하나 다운받았는데요. 이 자연의 소리를 내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돈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는 여러 자연의 소리가 있습니다. 빗소리, 파도 소리, 그다음에 이제 모닥불 태우는 소리, 새 소리, 그다음에 바다 깊은 곳의 소리. 이런 소리들을 이렇게 녹음을 했는지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 어쨌든 그게 있습니다. 이걸 틀면 그나마 좀 이렇게 잠을 자는데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연의 소리, 아침을 깨우는 이 새소리,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연의 소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편 기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뿐만 아니라 이 폭포 소리, 이렇게 어떤 웅장한 자연의 소리로 또온 세상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장엄한 광경으로 시편 기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외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이유가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과 3절을 보시면요, 한 단어가 각절마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찾으셨습니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찬양해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기이한 일, 그의 오른손, 거룩한 팔 이런 단어들이 보이시죠? 시간 관계상 성경을 찾진 않겠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다 구약의 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에 보시면 이 기이한 일,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누구의 집에 베푸셨다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집에 베푸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사실 당시에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탈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최고의 문명과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그들의 노예를 200만이나 끌어낸다, 탈출시키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너무나 높은 현실의 벽이었고, 불가능한 현실이었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가능한 현실이 이 현실 속에 그대로 임했던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볼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고, 기억하시는 분이고,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당시 주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마저 막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도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 이후에도 또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구원하십니까? 사실 발라왕이 훨씬 더 쿨하고 훨씬 더 멋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다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주변 민족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은 다만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해 그 주변 민족들이 땅끝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하려고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고뇌가 있었거든요. 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앞이 이렇게 좀잘 보이지 않는가? 왜이 문제가 이렇게 좀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고뇌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일들을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고민 속에서도,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깨달음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새 노래는 과거의 구원 역사와 미래의 구원 역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작 와츠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군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는 벽에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하죠. 벽에 공을 던지면 자기에게 돌아오듯이 감사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정말 누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